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픽으로 말씀을 전할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인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인내해야 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제가 불행한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한 명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오늘 공부할 주제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982년 영감은 이상하고 기구한 사건들이라는 제목 아래 브라이언 헤이즈라는 사람을 소개하며 그의 7월 그가 정말이지 너무도 운이 없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브리테니커 그 백과사전으로부터 인용하겠습니다. 7월 어느 날 미국의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그의 아파트 위층에 배관이 터져서 자신의 집이 물바다가 되었고, 이에 아파트 관리인은 그에게 나가서 물기 제거 청소기를 빌려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던 순간 그는 자신이 차 바퀴에 바람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집어든 순간 누수로 인한 전기 감전이 벌어졌고, 너무 놀라 격하게 움직였을 때 벽에서 전화기가 뜯겨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아파트를 나서려 했을 때 이번에는 대문이 수분을 머금고 꽉 껴버려서 이웃집 사람이 문을 걷어차 준 뒤에야 겨우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 그의 차를 훔쳐 달아났고,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차는 기름이 거의 바닥이었던 관계로 멀지 않은 동네 어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육군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여하튼 어쩌다 보니 칼 위에 앉는 실수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심각한 부상으로 외과적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그의 소중한 네 마리 카나리아들이 사고로 깔려 죽고 말았고, 심지어 그가 젖은 카펫에 미끄러져서 꼬리뼈마저 심하게 다치게 되자 정말이지 기진맥진하게 된 그는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고 하시는데 계속 실수를 하시는가? 라고까지 생각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의 삶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헤이즈라는 사람처럼 그토록 단기간에 너무나 기구한 일들을 계속 겪게 되는 일까지는 극히 드물겠지만, 우리 또한 언짢은 경험들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이런 일을 겪으셨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인내를 요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예기치 않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종종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멘붕에 빠집니다. 예컨대 대수롭지 않게 엮였던 일들이 갑자기 복잡하게 꼬이고, 우리가 공들여 세운 계획들은 웬일인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도 우리에게만 왠지 허락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지 허허벌판 가운데 벌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왜 그런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경건하게 인내하는 것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출되는 인내라는 주제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의 한 귀절 한 귀절을 자세히 탐구하지는 않고, 대신 이 귀절들의 전체적인 주제인 인내에 주목하겠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 5장 10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오래 참으며 인내했습니다. 욥도 인내했습니다. 욥은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빠졌지만 대신 그의 이름은 인내의 장이라 불리는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그의 인내심은 과히 놀랍습니다. 여기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가 여러 삶의 무게에 짓눌렸을 동안에도 그는 실로 대단한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잠언 16장 32절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귀절은 인내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성미를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오래 참지 않고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내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기 위해 먼저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는 가운데 몇 가지 구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노아 웹스터 영어사전은 인내에 대해 놀랄 만큼 잘 정의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 정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내는 고통, 괴로움, 어려움, 수고, 재난, 붕괴 또는 기타 악한 것들에 직면하면서도 고요하고 침착한 성정을 바탕으로 불평하거나 안달하지 않는 불굴의 성향으로 이러한 인내는 일종의 영웅적인 자질에서 기인하거나 혹은 신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크리스천에게서 나타납니다. 또 둘째로 악한 것을 불평이나 불만 없이 감내하는 평온한 성정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정의 혹은 선이 실현될 것이라 믿고 바라며 불평 없이 오래 기다리는 행위나 특성입니다. 넷째로 끈기와 같은 의미로 일이나 활동에서의 끈질긴 노력을 뜻합니다. 다섯째, 부당한 일이나 부상을 당하고도 화나 복수심 없이 참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인내에는 몇 가지 전제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고통, 아픔, 수고 또는 재난으로 괴로운 때와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그 정의 자체가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인내에 관한 정의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분명하고 알기 쉬운 관점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모두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무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의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현실적으로 볼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삶에는 짜증나고 불편하고 우리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일들과 충족되지 않는 수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격도 다 다르고 또 각기 다른 종류의 괴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통을 다루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르는 반응과 대응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그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방법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 모든 고통이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른 각오로부터의 경험치와 성향과 기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으니 나처럼 하시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얻기보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기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의 기호도 다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나 신체적 조건 또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의 반응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던 것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던 일들도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아주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맞겠습니까? 특별히 상황이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혹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등으로 종종 탄식했듯이 기쁘고 좋은 순간들뿐 아니라 우리가 겪는 문제의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순간들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견딜 때도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특별히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인내심이야말로 우리 삶의 문제들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원치 않는 기다림, 원치 않는 도발 및 원치 않는 상황들이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불편하며 또 불확실한 때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덕목은 아주 이루기 힘든데 왜냐하면 그것은 도발, 불확실성, 불쾌함, 실망과 지연 등 여러 예측 불허의 상황들과 같이 수만 가지 가능성들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내는 어려움과 시련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인내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인내는 내면의 힘과 성숙한 감정의 존재를 또한 전제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우리를 도발할 때에 우리가 그에 침착하게 대응하기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의 저서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시인들은 좋은 시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무능력함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넘치면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삶에 비극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장구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비록 그가 잘 알려진 무신론자이긴 했지만 니체는 이러한 인내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에도 참고 기다리지 못해 이를 그르친 경우나 혹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실수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에 미켈란젤로도 말했습니다. 천재는 영원히 인내한다고 말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 격언 중에도 돌과 물 사이의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언뜻 보면 돌이 물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은 돌의 딱딱한 표면을 마모시키고 뾰족한 모서리들을 깎아 둥글리기 때문에 결국엔 이 싸움에서 물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레미 콜리어도 말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내심이 강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건데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더불어 인내는 만족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속도와 편의를 추앙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인터넷 전체 화면이 다 뜰 때까지의 몇 초간의 기다림은 거의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에는 저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드려야 합니다. 사실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요구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당일 배송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스마트폰 앱은 택시나 데이트, 유명한 식당을 예약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영화나 TV 프로그램도 언제든지 당장 몇 초면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라메쉬 시티라마는 2016년에 670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시청 습관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릴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2초 후부터 사람들은 단념하기 시작했고 5초가 지난 뒤에는 조사 대상자의 25%가 단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초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절반이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조바심은 우리를 불만으로 이끌고 인내는 우리를 만족으로 이끕니다. 더불어 인내심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인내하며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삶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트렌드는 정보를 그저 얕게 소비하는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얄팍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얇디얇은 이해가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대신에 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구글 검색을 이용해 빠른 답변을 찾으려 하고 그 정보들로 자신들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안다고 믿겠지만 실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찾는다면서도 구글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빨리 조사하고 여기저기서 몇 마디씩 조합해 인용하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얕은 지식을 가진 신자들이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높입니다. 실상은 구글이 자신들의 성령이고 구글 검색이 그들의 묵상이면서 말입니다. 이는 정말로 탄식할 일입니다. 사실 이는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삶의 방식도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깊은 묵상이나 연구에서 나지 않고 그저 재빠른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얕은 정보들에서 얻어진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장 1절에는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구글 검색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너무 많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할 경우 성경 말씀을 너무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그분의 태도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참을성 없이 영성을 추구하려는 결과 그들의 말과 믿음은 아무런 실체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천이 그런 식의 영적 여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실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내에는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는 보람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인내는 삶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특정한 기대를 갖게 되면 인내와 조바심 이 둘 모두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기다리면서 종종 조바심을 내듯이 말입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도달하려는 목표가 있는 진지한 학생은 언제든 가능한 한 최대한 인내심 있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때 인내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실제 경기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고자 평소에 참을성 있게 꾸준히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 사무엘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평소에 아주 많이 연습합니다. 또 그 좋은 예로 윌리엄 워런 브래들리는 프로농구 선수이자 미국의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 시에 75개 대학으로부터 장학생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중 그는 프린스턴대에 진학했고 이후 옥스퍼드에서도 유학했습니다. 그는 우등생에다 3년 연속 전미 우수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 농구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뉴욕 닉스팀에서 활약하며 두 차례나 NBA 우승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중 매일 방과 후와 주일에는 3시간 30분씩 연습하고 토요일에는 8시간 동안 연습하는 시간표를 짜서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그는 또 발목에 10파운드의 무게를 매달고서 고강도로 훈련하며 발목을 강화했습니다. 또 그의 큰 약점이었던 드리블을 보완하기 위해 판지 조각을 안경 아래쪽에 붙여서 공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연습시키므로 훈련하면서 드리블 감각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유럽 여행을 갔을 때도 그는 갑판 아래쪽에 길고 좁은 복도를 발견하고는 그 속에서 빠른 속도로 뛰어가며 매일같이 드리블을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목표에 따라 끈기 있게 동일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처럼 브래들리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가 인내할 때 이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평온과 평화를 가져올 동안 조바심은 분노와 화를 불어일으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운전 중에 이를 경험합니다. 약속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앞에 운전자가 너무 느리게 주행할 경우 우리는 초조하다 못해 그 운전자에게 화가 날 뿐이 아니라 심지어 그 운전자가 여자임에 틀림없다고 여성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그 앞 운전자가 그것에 지나치지 않고 멈춘 경우에 우리의 조바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종종 조바심은 우리를 불경건으로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것들을 위해 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모든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제자리에 맞아떨어져야만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조바심은 분노, 나쁜 생각, 각종 불경건한 행동과 행위들을 포함해 모든 유사 계열 세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요컨대 인내가 만족을 가져올 동안 조바심은 불만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무엇이 내포하는지 알기 위해 인내의 본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내는 즉각적인 만족이나 기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는 언제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이 지체 없이 제시간에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은 즉각적으로 답변되어야 하고 모든 일은 우리 계획에 맞춰서 깔끔하게 끝나야만 우리는 속이 편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종일 심지어 밤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 만족만이 기본적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충동을 극복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을 잃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가치 있는 것들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인내도 요구됩니다. 함께 누가복음 8장 15절을 살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즉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해 결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즉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재빨리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 세렌 키르케고르도 잘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가쁠 정도로 급하게 기쁨을 추구한 나머지 결국 그것을 지나쳐버린다고 말입니다. 인내의 또 다른 본질은 불굴의 의지로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참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를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patience, 인내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인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변치 않는 혹은 항구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내는 엄청난 시련과 모진 고통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과 그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과 의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성을 말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여러 이유로 벌어지는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그 행동과 반응이 한결같이 지속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저는 인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틀림없는 진리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 즉 지체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 및 욕구의 불충족, 시험과 고난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죄에 대한 벌 혹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 힘든 상황들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속한 것이라고 결론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오래 참는 인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지혜로 우리 삶의 역경들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험들은 실상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고 시험받은 믿음의 결국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중에 기뻐하기란 우리의 본능적 성향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더글러스 문은 이 야고보서 1장 3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성공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겸손히 낮은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음을 배우게 되고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한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처럼 오래 참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실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도구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완성 혹은 성숙 및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하게 연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즉 우리의 크리스천 성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 즉 자기 절제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절에서 가장 마지막 덕목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 인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우리의 크리스천 성품을 단련하고 강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바로 인내가 크리스천의 진정한 성품의 한 덕목입니다. 다섯째로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을 향해서 닥친 시험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시험들로 실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그 힘든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우리에게 이 힘든 일들을 지날 때에, 이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바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야고보는 5장 10절, 11절에서 인내에 대해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동안 비록 그것이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즉,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들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 신자들 가운데 선지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들이 인내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인내를 오래 참는 그 인내의 본이 되었습니다. 즉,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에 놓여진다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문받고 핍박당했을 때, 그렇게 순교당했을 때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욥 또한 인내했습니다. 또이 귀절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리스어로 결말은 목적 혹은 목표를 의미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11절을 다음과 같이 옮겼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또 이에 대해 현대어 성경은 이를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끝인 결과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낸 사람들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복되다에 쓰인 동일한 단어가 무엇무엇 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유명한 예수님의 크리스천 팔복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쓰였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는 복된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 아래에 놓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놓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 아래에 놓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탁월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참고 견디도록 허락하시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에서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담하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욥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신 이가 아니라 그를 무척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엇보다 인내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조를 읽고 나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 기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 오래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든 따지지 않고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나 오래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이를 잘 아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 주어진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예를 들어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즉 견디고 참는 것이 이 기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더불어 내 인내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와 같은 가시적인 성취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인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굳건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 중에 행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2019년 올 한 해 동안 인내를 요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겪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런 경험은 올해로만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어쩌면 더 어렵고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표식이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인내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갖고 가야 하는 덕목입니다. 인내에 대해 얘기함에 있어서 저 또한 많은 환경과 많은 상황에서 충분히 인내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많은 조바심과 인내하지 못함이 저의 아내로 인해서 많이 커버되었습니다. 그녀가 저의 이러한 그 인내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더욱 인내하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선지자들이 인내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그 인내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심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